사도행전 29번째 불안노 서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불안노 서원이라는 출판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서적 출판사인데 불안노 그 이름의 유래가 한 200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에 있던 유명한 서원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 서원을 빌려서 2년간 복음을 가르친 것인데 불안노 서원, 영어로 스크롤 티라누스, 그리스어로 원어로 스콜레, 영어의 스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고 티라누스, 불안노는 아마도 이 건물의 오너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아마도 철학이겠죠? 유명한 교사 이름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동안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 그를 따른 사람들과 함께 가정집에다 교회를 세우고 또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고린도에서부터는 아골라 부부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같이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여행의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에베소로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떠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정집이 아니라 넓은 장소를 빌려서 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본격적인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AD 53년 바울에 의해서 창립된 불안노 서원이라는 국제선교센터입니다. 그 사역의 방식이 옛날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첫째,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만 강론했지만은 이제는 이곳에서 매일 사람을 가르칩니다. 학교니까. 둘째, 회당은 유대인만 들어가고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노 서원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서 그리고 또 2년 동안 그것도 매일 가르치니까 그 결과 이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웨스턴 4분에 의하면은 바울이 불안노 서원을 사용한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이 지방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시에스타입니다. 여름에 더운 지방이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대에만 장소를 빌릴 수 있었던가? 혹은 이 시간대가 임대료가 제일 저렴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낮잠 자고 쉬는 시간인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교 가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 대부분 강의가 저녁 시간에 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신학교에 다니기 때문인데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뭐 가르치는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불안노 서원을 운영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아마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받은 그 12명의 제자들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되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1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사도시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의 사역자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 아볼로, 두기고, 우리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일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감독으로 와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기록된 바울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오전 11시까지는 남들처럼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장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곧이어서 남들 자는 시간에 브란나 서원에 와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오후 4시부터 그 이후 저녁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축되는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여 3년간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섬긴 결과.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이 바울의 가장 성공적인 사역으로 학자들이 기록합니다. 자, 이제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서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브란노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가르친 결과는 놀랄 수밖에 없죠. 매일 2년 동안 아시아 지방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는데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은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특이한 것이 보통 힐링 사역자들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로 꾸짖어서 마귀에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에게는 아주 희한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것을 특별한 기적, 또 어떤 번역에는 뭐 희한한 기적, 영어로 Extraordinary Miracle라고 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에다 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는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한 능력이에요. 이 바울이 받은 능력이 사도 베드로, 또 요한이 받은 능력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통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힐링도 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그러지만은 이 바울은 아주 전력을 투구하는 사람, 그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아주 바울의 희한한 능력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당연하죠. 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죠. 자기네들도 맛을 사고 자기네들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겁도 없이 바울 흉내를 냅니다. 누가가 한 에피소드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한 마술사와 또 유대인 제사장 일곱 아들이 바울 흉내를 내고 마귀 쫓아내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게 1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신뢰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다 이번엔 다 안 들었어요. 마귀를 본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안 들었고 저만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한 반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송영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존재하는 걸 믿는 사람? 그랬더니 3분의 1도 손 안 들어요. 하나님 믿는데 마귀 안 믿는 건 뭐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마귀 본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헐 들었죠. 마귀 봤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00명 중에서 손 든 사람이 저 하나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 꼬리표가 붙었어요. 마귀 본 사람. 이 사람들도 마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막 덮치는데 말이죠.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19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귀가 두려운데 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까요? 또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이거 회개입니다. 공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여러분 귀신이 사람 덮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국에서 호랑종교라는 아주 사악한 종교를 믿던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 여자가 교회 갔다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아주 잡혀있는 여자인데 안 놔줘요, 이 여자를. 아, 그러고선 그 귀신이 때때로 하는데 그 조그맣고 빼빼 마른 여자인데 사람 넷이 이 여자를 붙들어도 못 말려요. 그렇게 힘있어요. 아, 정말 사탄 마귀가 살아있구나. 마귀를 본 건 다음이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보기 시작한 게 그 제가 컴퓨터에서 제가 마귀 욕을 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그 하드디스크 그 부분만 싹 없어졌다 그랬죠. 야, 이거 마귀 짓이구나 하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마귀 쫓아내는 기도를 혼자 하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마귀 나가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뭐 갑자기 온몸에서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요. 뭐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다 눈을 딱 떴어요. 마귀가 얼굴이 시웃으면서 삭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귀의 역사를 보고선 처음에 소름이 쫙 치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기뻐지는 거 있죠. 아, 이게 마귀가 내가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참 마귀 하는 짓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마귀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시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게 이게 영적 각성의 결과입니다. 영의 눈이 팍 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 둘째 효과가 하나님 높이는 거,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각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셋째,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걸 심령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붕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보면요. 참 세상에 아주 조그만 죄까지 그냥 공개적으로 나와서요. 다 고백합니다. 장로님이. 이곳에서 바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회개예요. 그 오순절에 그 베드로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그 성령을 받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 회개했죠.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회개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때로 뭐 죄를 안 지실 방법이 있습니까? 또 마음도 강팍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회개 기도하죠. 그리고 수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은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요한의 세계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씻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희한한 기적들이죠. 손수건 갖다 대면 그 병이 나고 귀신이 도망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구경한 사람들은요. 요것만 쫓아다녀요. 기적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손에 안수해서 뭐 병 고친다 그러면 그냥 거기만 쫓아갑니다. 병 있는 사람이 병 고친 사람 목사 힐링하는 사역자들 쫓아다니는 걸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걸 쫓아다니다 보면은 네, 그냥 시시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시시하다고. 하나님이 마술사라는 걸 믿는 거지 이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우리 죄를 사는 이유, 이런 거가 교회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안 믿고 그냥 이런 이상한 것만 보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니까 사람들이 막 네가 하나님은 내려오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기적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이거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되는 19절입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에 값을 매겨보니까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옛날부터요, 이 주술, 또 마법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앱에서. 그 정도로 이 주술 문화가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서를 앱에서의 그 영어로 에페시안 라이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 주술 문화가 넘치던 곳입니다. 그 앱에서는 이 마술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앱에서에서 만들어진 마법서들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그 많은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 값이 개역개정에는 은 5만 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5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그 주술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주 사악한 그 문화 속에서 이 마귀의 문화가 사라지는데 책도 없어지죠. 요즘 말하자면 마귀 음악들 있죠. 요즘 또 그 음란한 동영상들 있죠. 사흘이 없어진다. 문화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20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주술 문화를 개혁하니까 주의 말씀이 인근 지역으로 힘있게 퍼져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24절에서 27절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문제가 이 에베소에 수호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인데 이 모형을 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부적같이 팔아서 큰 그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주 인재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장색 조합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19절, 28절에서 29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자 그들이라는 건 은장색 조합입니다. 화가 치밀어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연극장 안에 로마 관리들이 저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아데미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섬기게 했는데 여러분 저게 다 풍선처럼 달리는 게 저게 가슴입니다. 동물들은요 젖이 많아요. 새끼들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저 우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젖을 주렁주렁 밀크 나오는 데를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하게 먹인다. 이 사람 생각이 저래요. 그리고 적을 만들어 놓고 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적을 또 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부적처럼 또 가지고 다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많이 팔렸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생각하는 방법이 저래요. 연극장의 폭동이 나는데 이거 실제로 일어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AD 55년에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해마다 베풀어지던 그 봄철 축제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가 그 가슴 많이 달린 그 신들, 뭐 여러 신들 갖다 놓고 매번 제사 짓나고 말이죠. 이 폭도이다 보니까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회복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건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과가 대단한데 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사건 이후에 한 60년이 경과하니까 이 우상 숭배 제사에 쓰이던 짐승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상인들의 불평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가르친 제자들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저는 잘하는 교회입니다. 프 브루스라는 그 유명한 그 신약사의 거장이죠. 딴 학자들이 쓴 코멘터리는 제가 참고만 합니다. 저는 이분이 쓴 코멘터리는 무조건 다 믿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분이. 이분 말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를 비롯한 그 로마 전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100년간 이 사도시대로 대표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리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비롯해서 많죠. 이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기독교 문화가 확자를 잡으니까 기업가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1923년 얼만큼 최근입니까? 이때까지 남아있었어요. 거진 2000년을 에베소에서 자리 잡는 정도면 얼만큼 바울이 한 업적이 대단합니까? 1923년에 왜 없어졌는가? 예, 그리스하고 터키 간의 전쟁이 붙었는데 그리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서 그 인구를 모슬람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지금 터키가 온통 모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두란노서원의 강의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5시간 그럼 일주일에 25에서 30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면요 신학교 3년 교과 과정이 이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 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강사가 누구냐? 구약성경에 능통하고 기독교 역사상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아, 참 이런 선생을 모시고 2년 동안 매일 여러분 배워보세요. 다른 강사도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쳐준 이 부부도 있어요. 또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또 인근 지역에 보면요. 이 아가야 지방에 아볼라 저 사도 바울에 절대 뛰지 않는다는 그 아볼라. 이 두란노 서원 강사진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구성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저는 저 우리 길 건너에 있는 MBTS 졸업생이긴 하지만은 저는 MBTS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참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어느 신학교가 드러나 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상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자, 일하면서 공부하는 드러나 신학교 일하면서 공부하는 현대 신학교의 모델이 됐을 거예요, 이게. 드러나에서 말씀을 배운 평신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성령에 등장하는 그 사람 중에서 이곳에 배출된 그 뛰어난 사역자만 최소 80명은 될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전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힌트가 바울이 쓴 편지, 로마에 쓴 편지, 로마서에서 발견하는데 제가 몇 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AD 57년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한 후에, 직후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로마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일꾼들에 대한 바울의 문안 인사예요. 6장 1절에서 2절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예요.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마서를 직접 전달한 바울의 제자가 베베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유다인 추방용으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만들고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로 바울과 같이 가서 또 거기서도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또 아볼로에게 성령까지 가르친 그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 부부예요. 자, 이분이 지금 이 부부가 지금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네. 나중에 추방령이 풀려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려갔든지, 네, 추방령이 풀렸습니다. 아니면은 바울이 그들 부부를 로마로 먼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기.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와서도 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이 부부 정말 대단한 부부예요. 자, 이 정도면 현대판 처치 프랜터. 여러분, 처치 프랜터가 뭔지 알죠? 지금 11시부터 예배드리는 그 목사라도 처치 프랜터라고 그래요. 이분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니면서 교회만 세우고 또 딴 데 가서 또 세우고 그런 걸 처치 프랜터라고 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처치 프랜터의 모델이라고 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만 세 군데예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 뭐 또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리고 계속되는 그 로마서 5절 보세요. 16장 5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첫 열매. 여러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첫 열매라면은 아마 이분도 역시 두란나 소원에서 바울에게 훈련받았을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그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로 진 구레네 시몬, 그 아들 루포를 비롯해서 30명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바울이 일일이 이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때만 해도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울이 로마 일꾼들을 어떻게 알아서, 그것도 잘 알아서 일일이 문안 인사하겠어요. 이 바울이 이들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발견하면 참 기뻐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 세상교회 8년째인데 세상교회에서 성경 홍보를 같이 하다가 다른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 많죠. 이분한테 지금도 우리 카톡으로 문안 인사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영이, 지영이, 너 잘 있니? 또 혜실이도 가끔 오는데 혜실아 잘 있니?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진혁이, 효주, 현주, 정말 보고 싶다. 가끔 연락합니다.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세상교회 성경공부 동창생이에요. 여러분보다 선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추측밖에 없어요. 이들 드러나서 온 동창생들이에요. 뭐 다른 추측 있어요? 자,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 수도로 파송된 선교사란답게는 그런 추측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혹시 바울이 보냈는지도 모르죠.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거주하면서 전 로마 제국을 기독교하는 선발대 역할을 했을 것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죠? 루퍼 알렉산더. 역시 두란나서 온 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루퍼와 시몬의 아내에 관해서는 제가 쓰다가 못 쓰고 있는 소설, 그 시몬의 십자가라는 그 언급한 그 사도행전 18번째 그 강의, 안디옥계 사람들에서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외에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많죠. 에베소, 골로새 많아요. 근데 이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이 그리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에서 하듯이 문안인사랍니다. 여러분,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두란나서원 출신들이 로마 제국 여러 곳을 흩어져서 중요한 사역을 담당한 것은 거의 틀림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물론 평신도로서 혹은 어떤 분은 목회자 자질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이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온 그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배운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성령을 모르는 열두 제자에게 성령을 알려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 또 로마 제국 전 그 복음화라는 아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사람이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던 바울이 이제 선교 전략을 바꿨습니다. 예, 에베소에서는 두란나 서원을 빌려서 그리스인, 헬라인, 유대인 뭐 다 오픈해갖고서 아주 장기 체류하면서 체계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된 과정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바울이 Man of Grace and Greed, 저는 바울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바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으로 헌신하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주술적인 문화가 바뀌고 대신 아주 확실하게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두란나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사역한 그 결과입니다. 엄청난 결과죠. 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우는 게 있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없죠? 누구 시간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없지. 시간은 누구에게도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투자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세상교회도 두란노 서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들이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